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3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생각하는 중에 오늘 그 이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결론을 오늘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인간관과 그다음에 이 우주관을 정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행복을 쫓는다기보다는 진정한 가치에 관한 문제고 진리에 관한 문제고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회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는 결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통하여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런 문제 앞에 섭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이 가르침에 대한 모두의 어떤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번 60대에서 80년을 한번 일장 춘몽을 꾸듯이 한바탕에 꿈을 꾸고 지나가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태어나서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하다가 한평생 그냥 훌가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인간의 가장 소중한 그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그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그의 건강함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한바탕 어떤 일을 해내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출신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인간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감각을 잃어버린 인간을 얘기함으로써 죽었다고 묘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간섭하는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을 언제나 죽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얘기한 이 모든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우주관을 갖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이는 물질계 이상의 세상이 있으며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그 존재를 끝내는 것으로 우리 인간 존재가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이제 우리 현대인이라 얘기하는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다는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으로 준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성경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 내용의 진리됨과 영원함과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이 본문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징적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앞에 이 말씀은 현실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은 지금도 언제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영원한 나라로의 도강인 것과 같이 영원한 나라를 목전에 둔 모든 현재를 사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구요, 요구, 요청하시는 결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길을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 십자가 가지는 가장 큰 복된 내용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시면 이 엄연한 사실,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운명의 초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이른 것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셨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요구하셨던 것이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할 조건으로서, 기준으로서, 규범으로서 여러 가지 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약속된 것이요 엄한 명령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내는 장면 자체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시내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감당을 못해서 모세 보고 대신 올라가서 듣고 오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자 그 시내산이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이고 그의 음성이 뇌성 병력같이 들려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초대받고 있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이겠다 하는 법을 제시하는 장면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라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때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합격점을 받아내야 되는 조건 속에 있었고, 지금은 은혜로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있는 것과 반대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문교부 혜택을 국민학교까지만 받으셨어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예루살렘과 천문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는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 곳이지만 지금은 다 열려있고 들어오면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때는 아벨의 피 같은 기준과 조건 속에 들어가는 자리였으나 지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무슨 비유를 하고 싶으냐면 아벨의 피가 했던 얘기가 뭐죠? 그 피가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아벨은 가인에게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벨의 피가 말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잘못한 것을 벌주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것은 아벨의 피 같은 조건과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로운 피 속에서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것 없이 구원을 허락받고 있고 죽어 마땅한 자에게 축복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그 피입니다. 그 초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오늘 아침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도 마침 이 장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기로 작정하사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을 구약에서부터 열어놓고 계셨고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초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매셔서 세우신 언약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비밀리에 한두 사람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 앞에, 온 인류 앞에 공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로마서 3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모든 인류 앞에 공평하게 제시하셨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를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테레비로 방송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이사야 55장에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금방 읽은 것 같이 누구든지 오랍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배고픈 자들아 오라, 상처받은 자들아 오라.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은사 성령 충만 대집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시장놈의 빌어먹을 집회는 왜 생겼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첫 번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돈 벌게 하고 살찌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을 준비하십시오. 잘 살려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나오지 좀 말아주십시오. 그런 사람 목사들이 쪼다가 많이 생겨가지고 자기 잘 처먹고 잘 살려고 교인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해서 말씀의 진리된 것을 너무나 많이 곡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뭐 속으로 보나 겉으로 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만 말씀이 오해되고 있고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사는 잘 사는 것으로 막혀지는 것만은 참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 때 잘 먹고 왔더니 고함 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하여튼 이것만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십시오. 배고픈 자는 오십시오. 먹을 떡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에 관한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렇죠?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영혼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혹 그 무엇으로 누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 너무 그렇게 돌려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가지고 그분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것같이 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무례한 것이며 악질적인 것이며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부릅니다. 영혼을 준비하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 이 신명기 30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이 도를 따르며 주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그 명령 앞에 그 요청 앞에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얼마나 잘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아주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19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그 어머니를 위해서 배려를 하셨는가 그래서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 때 이걸 또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불효자가 되고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대목이 아니고 그냥 아주 재밌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안 보아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참 놀기를 좋아했던 때 여행 가는 동안에 섰다를 하거나 포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흔들려서 책 갖고 뒤져서 페이지 수 합쳐서 끝수로 먹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제발 뒤지지 말아달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깁니다. 내 어머니라. 여긴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장과 부활 사건 이후, 그러니까 죽으시고 나서부터 부활부터 복음서 끝날 때까지 그 모친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건 좀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미없어도 좀 재미있게 생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는 분명히 이 현장에 예수님의 모친이 와 계십니다. 부활 장면에 누구만 언급이 되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인 그 다른 마리아가 언급되는 수는 있어도 성모 마리아는 언급이 안 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장면에서는 나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그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 새로운 세계, 영원한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감으로써 물질계와 육신계에 가졌던 우리 인간이 가졌던 그런 질서 개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 이제는 믿는 자끼리가 형제여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체계는 세상적인 가치체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달라지는 모습이죠.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고 우리가 자매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음식점에서 돈을 낼 땐 여러분이 내야겠지만 어쨌든 주고받는 것이 돈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양식을 삼는 한 양식을 확보해 주는 이가 아버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외에서는 신부를 파더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파더라고 부르면 우리는 뭐 그랜파더 이쯤 돼야죠. 발음 좋으시고. 자,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이 분위기를 훨씬 사실은 더 엄숙무쌍하게 신비롭게 감동스럽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운도 입고. 그런데 제가 자꾸 일부러 초를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분위기 때문에 울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상관없이 어머니 어쩌다가 제가 어머니를 감옥에 넣어야 된단 말이니 이래 갖고 울진 말자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용은 나중에 뜯어보면 개뿔도 없는데 그냥 하도 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우는 눈물을 짜는 식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이 그같이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제일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전부가 우니까 안 울면 간첩이 될 것 같아서 울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고요. 개인적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분명 무쌍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되시면 누구하고 의논하셔야 됩니다. 혼자라도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호기심과 장난에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요청하십시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찾고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차마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신 분입니다. 진지하게 찾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표현과 요구가 어리석고 유치해도 그분은 웃지 않으실 겁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신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가 인간에게서 최고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에게 돌아오십시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오. 고백하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관계를 가집니다. 그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똑똑하냐 미련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느냐만 따지기로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십자가에 그를 피 흘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알고 계시거든 그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근거 위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과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을 쓸데없이 사람과 싸우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 결단을 못하셨다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은 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영원한 나라에서의 여러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는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여러분 운명과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오라. 마음껏 와서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얻어가시기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쉽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의 요청과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바쳐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실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으며 십자가에 매다셨으며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이 축복된 자리에 오라. 더 이상 죄악된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가지 마라. 빈손 들고 오라, 울면서 오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의 복된 구원의 요청 앞에 귀 기울인 모든 심령들로 이 말씀 앞에 넘어지게 하시옵소서. 항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복된 말씀을 흘려듣지 않도록 주께서 그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도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로 울며 자복하고 돌이키기로 결심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복된 결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 이 복된 은혜와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인하여 싸우며 서로 헐뜯으며 서로 칼질하며 평화를 빼앗기고 다툼과 살인과 시기 속에 있었는가 돌아보고 우리의 미련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마땅히 누렸어야 할 우리의 화평을, 화목해하는 직책을 소홀히 한 것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마땅히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양육이 있고 용서가 있는 그 복된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를 따라 우리를 저 복종케 하며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복을 누리는 신앙의 순종과 충성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과 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증거해내는 교회, 가정, 개인 개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